제3장 포교의회의 장애. 포교사업의 획일화 또는 중앙집권화를 가로막은 장애가 특히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국왕들의 보호권이고 또 하나는 수도회들의 특권이었다. 1. 국왕들의 보호권. 국왕들의 보호권은 무릇 인간적 제도가 그러하듯 포교사업에 이로운 점도 있었고 해로운 점도 있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동양에 있어서나 서양에 있어서나 포교사업에 큰 공을 세웠다. 시초에는 이들이 포교사업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그러기에 이 두 국가 정부의 보호권이라는 명예를 부여함은 당연하였다. 이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 물자 수송을 담당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포교의 황금기를 마련하였음은 하느님의 섭리였다. 그 당시 사정으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 두 국가 정부만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선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 없이는 선교사들이 포교 지방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애로도 많았다. 이 두 정부는 옛부터의 특권을 배경 삼아 선교사들의 선발권 및 배치권을 독점했다. 클레멘스 8세의 1600년 2월 12일부 칙서 오네로사에 보면 모든 선교사들의 출범 항구는 율리시포, 현 리스본으로 지정되었다. 즉, 극동지방으로 출범하려는 선교사들은 포르투갈 왕국의 감독하에 묶였던 것이다. 세속국가의 권력이 교회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교황의 감독권이 극히 제한당하였다. 거기에 또 두 국가 정부 간의 알력과 적개심이 수반되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의 열성은 식민지 도시의 사목에만 제한되고 그 밖에 방대한 지역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왕들의 보호권은 트렌토 공의회 1545년에서 1563년에서 처음으로 기피되었다. 그나마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오직 간접적으로 규율을 재건하는 것에 그쳤다. 역대 교황은 교황 재산 영토의 방위와 학문 부흥의 촉진, 프로테스탄트 및 미신자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주력하는 한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포교 사업에 친히 담당하였다. 이것이 포교 의회를 통하여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이 의회는 역사가 밝히는 바와 같이 주로 보호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한편 그때까지의 교황청은 정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 방도가 없었으므로 신설된 포교의회가 할 일이 산적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모든 교황 대사들과 주요한 수도회의 총장들에게 포교에 관한 정보를 신설된 포교의회에 알려주도록 명하였다. 포교의회의 총무 인골리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세계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들은 포교 역사에서뿐 아니라 선교사법의 발전상에서도 극히 귀중한 문헌이다. 신설된 포교의회가 장차 수행한 활동에 기초가 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1625년에 포교의회의 의원 추기경들에게 인도에 있어서의 포교를 가로막는 애로점과 이의 적절한 시정책에 관한 첫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628년에 제출한 둘째 보고서와 1644년에 제출한 셋째 보고서는 인도 지방 포교에 있어서의 장애와 남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보고서는 보호권과 그 남용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인골리에 의하여 보호권의 남용으로 지적된 것에 대하여 국왕의 법률가들은 보호권이 교황들의 보다 더 권위 있는 장엄문서로서 부여된 독특한 특권이라고 변화하였다. 국왕의 법률가들 중에 주도자는 요하네스 소로르자노 페레이라 1575년에서 1654년이다. 살망디체 대학교의 학생이었다가 후에 교수가 되었던 그는 1609년에 필리포 3세에 의하여 페루에 파견되었다. 거기서 그는 대 인디아룸 유레 인도법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이 인도 평의회 왕국의 식민지 통치기관에서 거의 공식 문헌으로 승인되었다. 이 책의 제1부는 1629년에 마드리드에서 출판되었고 제2부는 1639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1672년에 리옹에서 재판이 나왔다. 그 책은 1493년 5월 4일부에 알렉산드르 6세의 1492년에서 1503년 칙서를 인용하여 인도 지역 교회의 통치권은 스페인 국왕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 국왕은 한 번의 부여로 항상 유효한 위임에 의하여 교황의 대리라고 주장하였다. 스페인 국왕은 신세계에 있어서 교황의 사절이요 하느님의 대리이며 또한 교회 업무 처리권을 평신도들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솔로르자뇨는 국왕에게 성직 수여권을 인정하리만큼 영신사와 세속사를 혼동하지 않았으나 보호권의 특권 외에도 실질적 교회 통치의 특별 권한을 국왕에게 인정하였다. 그는 스페인 국왕을 평신도 보호권자라고 표현하였고 국왕에게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추방하고 견책하는 권한까지도 인정하였다. 부왕들은 주교의 승인 없이도 새 포교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선교사들을 지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주교는 국왕에 의하여 지명되고 이에 대한 교황의 확인권도 무력하다는 것이었다. 즉 식민지에 있어서의 교구 참의회는 주교가 사망한 후에는 국왕이 임명한 새 참의회 대표에게 권위를 이양하며 로마가 국왕에 의한 선출을 인정하기 전에 그들이 교구를 관장한다라고 그는 규정하였다. 모든 교황 문서, 로마의 문서, 광구 회의 및 교구 회의의 결정들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 평의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인도 지역에 대한 교황 대사들의 파견을 공공연하게 방해하였다. 내용이 이러하였기에 솔로르자뇨의 책은 인도 평의회의 강력한 비호 아래 널리 보급되었으나 교황청에 의하여 1642년 3월 20일부로 금서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스페인 국왕은 여전히 이에 대항하였다. 역대 교황들, 특히 우르바노 8세와 1623년에서 1644년, 그의 후임자 인노첸시오 10세는 1644년에서 1655년 교회의 권리를 조심스럽게 추구하였다. 그리고 인골리가 제안한 포교 방법의 개혁을 극히 조심스럽게 실천에 옮겼다. 솔로르자뇨가 그의 책을 출판하였을 당시에는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후 1640년에 이르러 독립을 쟁취하고 그 왕은 요한 4세로 선언되었다. 그 역시 15세기, 16세기에 각 국가들의 야심을 이어받은 자로 동양 인도에 대한 교황 사절을 자처하였다. 동양 및 서양 인도의 교회 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교황청은 프랑스 왕과 스페인 왕의 책략 때문에 포르투갈의 왕을 승인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유럽, 브라질, 아프리카, 인도에 있는 여러 교구들은 목자 없이 버려졌다. 1649년에 포르투갈에는 데 엘바스 대주교뿐이었는데 그는 왕궁에 있었던 것이다. 브라질과 아프리카에는 주교가 한 명도 없었다. 동양 인도에는 고아 및 그랑가놀의 대주교뿐이었는데 그는 혁명 전에 스페인 왕에 의하여 선출되었던 자였다. 코친, 말라카, 멜리아폴, 마카오 및 일본의 주교자는 공석이었다. 포교 의회의 의원 추기경들은 이와 같이 지극히 비참한 포교 상황을 알게 되자 비로소 인골리가 제안한 개혁을 다소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2. 수도회들의 특권. 포교 의회가 발족하자 즉각 착수해 했던 또 하나의 개혁은 선교사들의 특별 권한의 조정과 획일화였다. 이 점에 관한 포교 의회의 활동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포교 의회 설립 이전에 있었던 특별 권한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고대의 수도자들은 백성을 회두시킴에 있어서 아무런 특권도 필요치 않았다. 아직 교회의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자유의 여지가 많았던 까닭이다. 그러다가 역대 교황의 칙령에 의하여 교회의 규율이 확정됨에 따라 역대 교황은 의당이 모든 수도회를 통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미 탄생된 탁발 수도회에는 크나큰 특권과 면속 특권을 부여하여 구령 사업에 더욱 활기를 띠게 하고 아울러 교황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구원 사업에 더욱 편리하도록 하였다. 토마스 아예수가 지적했듯이 역대 교황이 미신자들의 지역에서 포교 사업에 종사하는 수도자들에게 최대의 특권을 부여하였음은 조금 더 기이하지 않다. 이들은 교황청으로부터 가장 먼 지방에 가서 포교하였던 까닭에 교황청에 가려면 교통의 위험도 크고 비용도 막대하게 들었다. 더구나 긴급한 경우에 하느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들이 모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했다. 특히 16세기에 신세계가 발견됨에 따라 옛 수도회들의 사도적 열성이 소생되었고 또한 새 수도회들의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이 광대한 복음화의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미 1234년에 그레고리오 9세는 프란치스코의 사제들에게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미신자들의 땅에서 자유로이 세례를 주고 죄를 사해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성직자로 서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234년 6월 16일 이때부터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각 수도회,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예수회, 가르멜회, 수도자들에게 대폭적인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 특권은 수도자들 자신이 관할권의 범위마저 거의 자의로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인 것이었다. 이 특권은 점차 모든 수도자에게 통용되게 되었다. 선교사들에게 부여된 특권들 중 어떤 것은 신분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관할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권의 특권과 관할권의 특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에 것은 성사와 준성사의 집행 및 신자들의 종교생활의 규율에 관한 것이고 뒤에 것은 영토 및 선교사들 자신들을 통솔하고 통치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다. 탁발 수도회와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은 모든 특권을 누렸고 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수하의 수도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이러한 특권을 자기 판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선교사들에게 위임할 수 있었다. 이 특권은 선교사 단장에게 위임되었고 또한 이 단장들을 통하여 모든 선교사들 및 각 수도회의 외부인에게까지도 위임되었다. 권하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특권의 범위는 수도회의 특권을 열거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상들에게만은 다른 특권이 부여되었다. 즉 권하자를 선교 지방에 자유로이 파견하는 권한, 곧 선교 지역 설정권이 부여되었다. 이 권한은 탁발 수도회 장상들에게나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에게나 한결같이 거의 모든 직서에서 부여되었거나 확인되었다. 권하자들을 파견하는 방법은 각 수도회마다 달랐다. 탁발 수도회들은 직접 총장이나 관구장이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미신자 지역에 파견하고 이들 지원자들의 자질을 판정하였다. 하드리아노 6세 칙령 1622년 5월 10일 성사 및 준성사에 관한 특정과 특권은 극히 대폭적인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레이문드스 카로는 세 가지 결론을 짓고 있다. 즉, 첫째,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이단자와 미신자 지역에 있는 수도자 선교사들은 미신자들의 개종과 이들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순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한도만큼 내정 및 외정에서 전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가졌다. 둘째, 이들 수도자 선교사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현양하고 미신자들을 개종시키며 가톨릭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인노첸시오 4세 칙령 교황 제위 11년 8월 1일 레오 10세 칙령 1522년 4월 25일 셋째, 수도자 선교사들은 자기 장상들의 허락하에 어느 미신자 지역에라도 가서 마치 교황 사절처럼 내정이나 외정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황 특권은 실제로 무제한의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새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교회 공법을 면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음화 사업에 요긴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었다. 레이문드스 카론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교황이 할 수 있고 하느님의 법에 금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교 의회의 신설 당시에는 수도자들의 특권이 유효하였고 이 특권들을 독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적지 않은 탈선이 있었다. 선교사들 사이에 혼란과 남용이 적지 않았으므로 신설된 포교 의회는 이 특권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1625년 특권에 관한 첫 번째 훈령을 반포하여 수도자들은 이단자들을 사면할 권한이 없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인 조처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현존하는 특권들의 규정을 조사한 포교의회는 크나큰 다양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잡다한 부칙조항이 첨부되었던 까닭이다. 전반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특권 부여에 관한 규칙도 없이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특권 부여에 관여한 성모의회는 미신자들에 대해서보다 이단자들에게 치중하여 미신자들 지역에 관하여는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우르바노 8세는 포교의회의 일부 추기경들과 성모의회의 일부 추기경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옛 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보교의회에서 참작하여 불편을 교정하는 조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보교의회는 일반 규정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고정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각 지역에 적합한 개별 규정이 역시 필요하였기에 모든 지역에 공통될 규정으로서 일반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르바노 8세의 명에 따라 포교의회 총회가 1636년 8월 12일에 소집되어 5개의 규정이 개정되었다. 4년에 걸친 노고 끝에 드디어 1637년 2월 10일에 12명의 추기경이 바티칸 궁에 모인 정식 의회에서 우르바노 8세는 그레모나 추기경의 보고를 들은 후 7개의 규칙과 5개의 규정을 약간 수정한 후 승인하였다. 이리하여 특권 규정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성무의회와 포교의회의 합작품이다. 3. 수도자들의 특권 조정. 수도자들은 교황의 직접 부여에 의하여 또는 특전 부여에 의하여 고유한 교황 특권을 가졌다. 여기서 수도자들은 포교의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특권 규정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관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거듭되었다. 우리로서는 다음에 몇 가지 결론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첫째, 수도자들의 옛 특전들은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았다. 둘째, 수도자들의 옛 특전은 무용한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638년 새 특권을 승인한 포교의회의 결정과 1645년 예수회에 대하여 개혁된 특권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회원을 선교사로 파견하지 못하도록 한 포교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2. 대목구장 교황대리 제도 신설에 의하여 클레멘스 9세는 스페큘라 토레스 칙령에서 수도자들이 그들의 특권 행사에 있어서 대목구장에게 예속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수도자들의 옛 특전은 실제로 무효화되었다.